네가 만일 내 길로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만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519년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약 2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주변 민족들의 끈질긴 방해 공작과 공격의 협박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엇보다도 연약한 믿음 때문에 아직 하나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이상을 연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중 네 번째 이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첫 세 이상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이상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과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과 예루살렘 전역에 집들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났었지만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버렸었기 때문에 떠났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소실된 성전을 다시 짓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 집도 다시 짓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둘째 이상에서는 네 뿔과 네 장인을 보여주시면서 이 장인들이 그 뿔들을 꺾으리라 하셨습니다. 장인들로 하여금 나의 성전을 짓게 함으로써 너희를 들이받고 괴롭게 했던 강국들을 물리치게 하겠다. 주변의 그 분리들을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들보다 더 강하고 많은 칼과 창으로 너희를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에서는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청년에게 내가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외족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너희들이 쌓으려고 하는 그 성벽이 아니라 나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성벽부터 쌓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도 먼저 성벽부터 쌓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불담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줄 터이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의 첫 세 비전의 초점은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에 맞춰져 있었고 직접 간접으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번째 비전과 다음 주일에 볼 다섯 번째 비전에서는 초점이 두 명의 리더들로 변합니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제로부터 공동체를 지탱시키고 인도하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리더들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3장에서는 귀환한 두 리더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볼 4장에서는 다른 리더인 총독 수룹바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을 같이 보시면은, 스가랴는 이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단이 그 우편에 서서 그를 정죄하는,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사단이라고 번역한 그 원어의 단어는 정죄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데, 지금 사단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는 재판장인 여호와의 천사 앞에, 그 얘기는 여호와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로 서 있고 그 곁에 검사인 사단이 서서 여호와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참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3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더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부정한 자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설 자격이 없다 하고 사단은 정죄했을 겁니다. 따라서 다시 지어질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할 자격이 없고, 그리고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다 하고 정죄했을 겁니다. 사실 사단의 정죄는 합당한 정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섬길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들과 같이 죄의 본성을 타고났고 따라서 늘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도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설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 단 한 명도 없고 의로운 자 한 명도 없고 우리의 의인은 걸레와 같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장 되신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정죄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단을 정죄하십니다. 2절을 보면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예루살렘을 택했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나의 택함을 받은 성도요 나의 택함을 받은 성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모세오경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자신의 이름을 둘 성도로 택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이 거할 집으로 택하셨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는 내가 택한 성전에서 내가 택한 제사장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택한 대제사장인데 네가 감히 어찌 그를 정죄하느냐 네가 그를 정죄하는 것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곧 이어서 자신이 왜 사단을 책망하시는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불로부터 낚아챈 타다 남은 나무가 아니냐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의 불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낚아챈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요 천상 법정의 유일한 재판관인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택한 자 그래서 구원한 자를 내가 어찌 감히 정죄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꾸짖은 후에 이제 그슬린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바꿔 입히십니다. 4절을 보면 시중 두는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여호수아의 죄를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자 스가랴는 용기를 내어서 청원합니다. 5절을 보면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게 하소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대제사장을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정결케 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스가랴는 당연히 대제사장이 쓰는 그 두건 거기에는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패가 붙어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힙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줍니다. 더러웠던 여호수아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정결함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자로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써 그가 대표하고 중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죄를 사해 주신 후 다시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십니다. 첫째,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하십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은 네가 내 길로 행하면 그리고 둘째는 내 규례를 지키면 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를 대제사장으로 다시 세우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첫째 이제는 네가 내 길로 행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둘째는 내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제사장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개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이제는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리라. 내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특권을 주겠고, 성소 밖 뜰 번제단에서 제사드리는 특권을 주겠고, 여기 천사들과 같이 내 앞에서 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리라. 한마디로 성소 안팎에서 섬기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내 앞에 상달되게 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다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어지는 8절서부터 10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동료 제사장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예표라고 하십니다. 여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것은 앞으로 올 것의 예표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올 것에 올 것 여러 개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 내 종,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예언하신 고난받는 나의 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순이라고 했는데 어떤 성경은 가지라고도 번역하고 원어는 the branch입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한 그 순, 가지를 보내리라. 이 내 고난받는 종,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올 내 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인 거, 메시아인 것 저희들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올 것, 그것의 중요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하는 것. 두 번째, 9절 후반부를 보면 그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예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10절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모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는 제일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모든 백성들이 풍성하고 평강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너희가 이런 복된 지복의 삶을 누리리라. 이것은 미가서 4장 4절에서도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감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고 높이는 크리스천들이 종종 인용하고 붙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간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모습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송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부터 낚아채신 그슬린 나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받을 길이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왠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다른 모든 자들은 소멸되는데 우리들은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마땅한 반응은 넙죽 엎드려서 주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더 귀한 일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그리고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유일한 메시지인가? 그것이 오늘 이상의 주된 메시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에는 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오늘 말씀의 주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메시지는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길로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은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다시 지어질 성전에서 섬기기에 합당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이지만은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요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전 인포메이션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게 한 그 동일한 죄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앞으로 제사장들은 그런 죄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전에서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엉뚱하게 은혜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에 꿰어서건 아니면은 옆구리 꿰어서건 은혜 받는 거 그거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본 요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 이거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100%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내 길로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교훈은 그렇게 살면은 내 전 안팎에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내 앞에 설 수 있으리라. 역으로 얘기하면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를 섬길 수 없고 내 앞에 설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그동안 다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본 교훈입니다. 우리가 봤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다음과 같이 시작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 자신이 똑똑히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므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같은 논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준엄하게 말씀하신 후에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100% 은혜로 주권으로 너희를 구원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 3절서부터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나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너 내 계명대로 살아라 그렇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너 왜 내 뜻대로 살지 않느냐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였다고 하고 나는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다고 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 너희 정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바벨론에서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찬송해서 그렇게도 감격하듯이 나의 은혜를 맛보았느냐? 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렇다면은 이제는 딴소리 하지 말고 내 길로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는 겁니다.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걸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만 벌리면 죄, 나는 죄인이다, 죄, 죄의 노예로 제가 걸려서 살면은 안 됩니다. 죄의 강박관념이 들어서 살면은 안 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심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기쁘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평강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 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너 같은 자가 무슨 구원을 받았느냐? 너 같은 자는 구원에서 떨어질 것이다. 우리 그런 거 주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나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 택하셨듯이 나는 주님께 택함 받은 자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질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자다. 그리고 머리에 Holy to the Lord 이거를 씌워주신 자다. 반박해야 됩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리, 진정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주님의 길로 행하고 주님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노아 때에 여덟 명을 제외하고 그 모든 사람이 수장당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셋 빼놓고는 전부 불과 유황으로 소멸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 받고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40년 동안 방황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서도 이방 민족들에게 늘 고통을 당하고 결국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치욕, 고통 당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돌이키라고 이제는 주의 길로 행하고 주의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 이거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삶,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삶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자신의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모든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았기를 소망하고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 전혀 부담으로 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길로 행하고 이제는 주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을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 그것은 이러한 것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심판의 불로부터 꺼집어내신 후에 이제는 너 수고했다, 대제사장 이제 그만둬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대제사장직에 임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대제사장은 이제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큰 목자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만민 제사장, 우리가 모두 제사장입니다. 중간에 매개상 거치지 않고 주님께 직접 중보하고 주님부터 직접 말씀 듣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바벨론에서 구원해냈다고, 이제 너는 내 제사장답게 살라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후 우리에게 주신 축복, 특권, 이것이 무엇이냐?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팎에서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으로 주님이 계신 천상 궁전에서 다른 천사들과 같이 행하게 하신 겁니다. 직접 하나님에게 말씀할 수 있는 특권,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하면은 성경에 없는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봤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놓고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현세의 축복, 그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부모와 형제와 처제와 가옥과 전토를 다 놓고 나를 따랐으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백배나 받으리라. 주님 안에서 가족이 많고 다른 많은 가족들의 집과 전토가 마치 나의 집과 전토와 같은 것이 되고 그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기쁘게 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성경 곳곳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축복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만큼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옛날 예수님 당시 아니면 그전엔 구약시대에 종의 신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놓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노예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그 노예의 지옥 같은 삶에서 구원해내시고 나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노예는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주고 가족으로 대하고 아들처럼 대하고 아들에게 주는 모든 유산을 다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드려서 그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이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면 항의합니다. 왜 나 아무 일도 시키지 않냐고, 왜 나 차별대우 하냐고, 일을 조그만 것밖에 안 시키면 항의합니다. 저 종은 더 큰 거 시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냐고, 나한테는 왜 그런 걸 시키지 않냐고 항의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재직들 가운데 교회에 와서 재직해야 할 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일꾼이 모자라서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천만에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도를 들어서라도 얼마든지 자신의 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성전 안팎에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일을 맡기는데 적은 일에 충성한 자 적은 일을 맡기고 큰 일에 충성한다는 더 큰 일을 맡기느니라.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지상에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더 큰 일을 맡기신다니, 열중쇼하고 쉬라 그러시지 않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니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쳐 섬기는 그 주인, 그 주인이 자기에게 아무 일을 맡기지 않을 것처럼 죽을 맛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많은 일을 맡겨줄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면은 무언가 이상해야 정상이.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올 여름에도 많은 성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타주로 이사를 갑니다. 유년주일학교 교사가 또 필요하고 성가대에서 섬길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특별히 재직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성소 안에서 성전뜰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주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주님 성전에서 주님을 뵙고 난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가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배웠도다 했을 때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나자 묻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나를 보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자원해서 주님 제발 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정말 구원 받았다면은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전심으로 섬기는 특권,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 현세의 축복 딱 두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축복은 예전에는 너는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섬길 자격이 있다고. 세상에서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뭐하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너희에게 준다고. 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 한번 가본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안에서 많은 식구들과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기원문에서 저희가 읽었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옵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지키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하시면서,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동전이 있습니다. 구원의 동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앞에는 사랑이라고 쓰여 있고 뒤에는 거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강아지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거룩이라는 배경이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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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은 거룩 거룩 거룩을 같이 외쳐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기독교의 은혜는 따로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구원의 동전에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에는 인간의 책임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건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기뻐하고 떠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동전 성경에는 없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맛본 자는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인간의 책임을 다합니다. 몸부림을 치며 주님의 길로 행하고 주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진정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건대 이제는 주님의 길을 행하고 주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리고 가장 큰 특권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팎에서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